당연히 이런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당연히 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의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때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지요. 이것은 비단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기타 다른 종교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현대 종교인들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타락했다라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에 이르려 보려고 하는 상당한 이 노력을 통해서 상당한 업적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 좋은 예가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93년이죠.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고승이 있었는데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죽었을 때 온 매스컴이 기사화했습니다. 어느 한 신문도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신문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이었던 김수환 추기경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러면 불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 세인들로부터 이런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도무지 이뤄낼 수 없는 금욕적이고 타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파계사에서 장좌불화라고 해서 눕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거죠. 좌. 눕지 않고, 그죠? 8년 동안 눕지 않고 벽에 기대면서 그렇게 수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땅바닥에다가 등을 대지 않고 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그가 본래 그 출가하기 전에 결혼해서 부인과 딸을 낳았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성철 스님이 입산을 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딸이 자라서 아버지를 만나러 왔는데 성철 스님이 그 딸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딸이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뤄낼 수 있는 이 금욕, 고행 이런 수준으로 볼 때 보편적인 사람은 도무지 가다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존경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충만하고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대인처럼 나름대로 올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법 세부 규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한 2km 정도는 걸어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갈 때도 아이를 걸리는 것은 괜찮으나 아이를 안고 가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니 그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던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지만 에센파 혹은 에센에파라고 말하는 유대 종파 중에 또 하나의 종파는 이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통 이단들이 따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따로 무리를 지어서 따로 거주지를 만들어서 일상의 삶을 살기도 했고 1947년에 사해 근처를 탐색하다가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동굴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안식일에는 1,000규빗 이상 걸어다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쓸데없는 농담이나 하고 큰 소리로 웃으면 30일간 추방을 당하는 그런 계명이 나타났고 특별히 집회 도중에 오늘도 피곤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집회 도중에 조는 분들은 30일간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 수양이나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시도는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몸으로 증거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따라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말씀했지만 언약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면 더 이상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상하게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힘써 자기 의를 고집했다. 어디에 나타나지요? 3절에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역사를 요약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힘써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태생적으로 인간은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여러분들이 언제 영혼의 안식을 얻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안식을 얻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 자신이 뭐 성경을 끊임없이 읽었다든지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든지 새벽기도를 안 빠졌다든지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든지 그래서 그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게 다 대부분은 자신이 이룬 경건의 결과물로서 얻은 안식이에요. 이것을 조장하면 죄송하지만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게 우리 성향하고 너무 맞거든요. 그래서 막 며칠 새벽 기도에 하고 좀 어떤 전도를 하고 막 부르짖고 뿌리라도 좀 뽑고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이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율법주의자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오로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계속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지요? 무지해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결론을 아직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만큼 우리 자아가 강합니다. 이게 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뭐죠?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죄까지 다 들추어내지요.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까지 다 들추어내서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때문이거나 여러분들이 싫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버티고 있는 자아가 견고하기 때문이고 이런 자아가 율법의 막대기와 몽둥이를 통해서 깨어져 나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설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경건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앙서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몸부림쳤기 때문에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거두시는 그 은혜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살펴야 돼요.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요한이라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했고 이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야 의에 이른다. 율법을 지켜서 생명에 이른다 하는 이 원칙이 옳은 원칙이에요? 틀린 원칙입니까? 이 원칙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원칙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옳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특별히 영원 불변하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절대로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선을 행하기에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를 배려하여 그 원칙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이 원칙이 폐기되었더라면 주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짐을 대신 지실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능동적 순종을 이룰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너희들 불쌍한데 너희들 천국에 그냥 보내주지 뭐 너무 불쌍하구나 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뭔 구원 역사가 필요하고 약속과 성취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분이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원칙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영원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같이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에게 있어서 이 원칙은 그림의 떡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이 원칙이 아무리 올바른 원칙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이런 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예배 나오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러니까 나는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어떤 자가 의인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 교도가지요. 시키면 교도 가면 의인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도 간다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되 망가지면 망가지 다 지켜야 되고 망가지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지켜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망가지면 망가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그것도 어느 한 가지는 99% 지키고 0.1% 못 지켰다, 1% 못 지켰다. 그것도 탈락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에 맞지 않아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따라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일은 범죄한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사실상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율법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자리에서 높이뛰기를 시키는데 높이뛰기를 시키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운동시키기 위함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 운동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자리에서 높이뛰기 훈련을 시킵니다. 자, 근데 제가 제자리 높이뛰기 훈련을 시키는데 한 50cm 정도 뛰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이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10m,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까요? 몇 번 하시다가 몇 번도 안 하실 것 같아요. 10m 그러면 아이고 모르겠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절망하고 말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타락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럼 율법을 주셨는가? 단 50cm도 뛰지 못하는 사람에게 10m 높이뛰기를 시키는 것처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자리 높이뛰기 2m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어도 그것은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숙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율법을 주신 것은 더더욱 더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 주신 의도는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까? 우선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야,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를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제와 사실로 받았다가 그것을 삶의 실존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 영혼으로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십계명을 암송하거나 교독하거나 또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죄 누구나 다 짓는 죄 아니냐? 도대체 그런 죄 누가 안 짓는가? 그리고 야 이렇게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까지 혹독하게 정죄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단념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 스스로 내려놓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혹독하게 끄집어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신뢰감, 갈갈이 다 찢어버리는 이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처럼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밖에 다른 목적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나는 왜 신자답지 못한가? 왜 나는 몇 번 결심해도 되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라는 자책감이 들 때 나는 신자가 아닌 모양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대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면 나는 신자가 아닌 모양이다. 나는 거듭나지 못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도 그리스도의 자비와 궁일이 필요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자비와 궁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읽어보시면 시편 118편은 제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18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119편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주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있죠? 176절까지 있죠? 우리 임진우 전도사님이 그걸 다 외웠죠, 그죠? 176절.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의 마지막 구절이 어떤 구절로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19편 마지막 절인 176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렇게 주의 율례와 법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 에 가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긴 했지만 그런 자신도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셔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신도 이런 한 마리 양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마다 항상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세례 문답을 하면서 문답 중에 한 형제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 안에 어떤 의도 없어서 나 자신만 바라보면 아무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애통하다는 말은 이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런 의가 자기에게 없지만 그것을 찾아 갈구하는 영적 경향성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늘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신세지고 빚지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자다운 삶을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신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는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으로 항상 가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결론으로 가셔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율법의 원칙 앞에서 죽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가르쳐 뭐라고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믿음의 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의라는 말은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수단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의라는 말은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했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 30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 2년 전에, 2년은 좀 안 됐나요? 신명기 설교를 했지요. 신명기 30장 편의상 1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래요?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더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지금 앞에서 제가도 말씀드렸고 아담 안에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의로울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용한 신명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행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인용을 했는가? 첫째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등반대원 중에 유명한 등반대원이 있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분. 누구죠? 예? 갑자기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오몽길. 예. 그 전에 또 고 뭐가 있죠? 고 고 상돈인가 뭐. 예.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세계 지붕이라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쏩니다. 근데 화성에까지 갔다 왔잖아요. 우주선이, 그죠? 자, 그러면 화성에 가면 하늘이 없습니까? 화성에 가도 하늘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예로 들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은 결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거두시는 믿음의 의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의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의 의를 가지게 되면 이 완전한 율법의 완전한 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의를 가지게 되면 완전한 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루신 것을 받으면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의를 따라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율법을 계속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결과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의를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충족한 마음을 가지세요? 충족한 마음을 못 가지니까 항상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고요? 내가 얼마나 성경 읽었고,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의 결과물로서 영혼의 안식을 늘 누리려고 하니까 그 진정한 안식을 죽었다 깨어나도 누릴 수 없는 거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지켜서는 이 완전한 의를 획득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다,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그러다가 정신이 좀 차려지면 다시 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막 분발시켜서 또 해보다가 또 다운이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는 없죠. 더더욱 내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신자답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도 누구와 똑같아요? 성철 스님과 똑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자기 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분투했다는 거죠. 정말 율법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아무리 중생하고 난 다음에 거듭난 신자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도 항상 구원은 우리 바깥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신자는 이런 원리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원리를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봤죠. 그죠?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과 입의 심이 가깝다. 그렇게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다. 가까우니까 지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래 이 말씀은 실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접근성을 의식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를 쓴 그리고 이 설교를 한 모세의 의도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 의도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말씀은 눈으로 듣듯 읽으면 행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함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은 말씀이 그들에게 가까운 이유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 가까우냐?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바울은 그 말씀을 가리켜서 행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런 면에서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오해했다라고 볼 수 없고 이 말씀을 잘못 인용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면 믿음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지금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믿음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로마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끼어들었습니다.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본래는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문맥에서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는 것을 근접해서 보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한번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한번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2장으로 가보십시다. 죄송합니다. 31장 17절을 보세요. 그 위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31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할 것이라 그래요? 어길 것이다 그래요.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하반절에 너희가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도리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언약을 어길 것이고 21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너의 생하는 바를 안다. 생하는 바가 안다라고 말할 때 제가 생하는 바를 그때 뭐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체질을. 내가 너희가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안다. 즉 행할 수 있느니라는 말은 이런 면에서 문맥으로 쭉 살펴보면 사실은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적근성을 말한 것이지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11절 이하에서 그리스도를 그런데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갖지 않는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라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믿으면 부끄러워하지요. 우리 교회 학교생들 식기도 하는 거 떳떳하게 하세요?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식기도 할 때, 눈 감고 기도할 때 떳떳하게 하십니까?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가 부끄러운 거예요. 창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길이죠. 근데 그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다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가질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써 자기 일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배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이루려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손을 내미는 것처럼 자기에게 절망해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갖기가 율법주의자인 우리는 너무나 어렵다 그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타락한 양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뭔가 좀 보태야지 사람이 그렇게 공짜로 받아먹을 수 있나? 값없이 준다고 그냥 덥석덥석 이렇게 받으면 되냐? 우리 편에서 뭔가 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틀려먹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했다는 말씀이 비로소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입으로 시인한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의 단서를 얻어서 사람들의 입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법정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술서를 쓸 때 사인까지 하지요. 어떻게 진술했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에도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냐가 결정돼요. 룻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했죠? 룻의 신앙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죠. 이는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산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말은 고백하면 그 말이에요. 고백하면 나도 그를 만나주겠다. 그를 받아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어떤 자예요?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알고 마음으로 믿는 바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 자신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를 내리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울려주신 소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메아리 쳐서 나오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로 물 세례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깨달음 안에서 마음으로 믿은 바를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례를 받는 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런 원리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살지 못하는 우리 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지 그리하여 우리 밖에 소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방법 이외에 나에게 다른 소망이 없다는 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이런 굳건한 신앙 고백 안에서 믿음의 집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 또 이런 마음으로 믿는 바가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는 복음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지식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헛된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복음에 대한 이해와 각성이 있게 하시고 이런 참된 깨달음이 진정한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동일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고 이 복음에 기초하여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 땅 가운데 교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